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훌륭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좋은 편지가 있었다면서 7월 6일자로 된 서한을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각화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미 사이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무적 협상을 해나가는 톱다운 방식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며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과 함께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취득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이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어제 미 정부가 북한이 지난 5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선박 명단과 일부 관련 사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벨리즈 국기를 단 선박이 관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를 인용해 해당 선박들이 용량의 90% 정도만 채웠더라도 유엔이 규정한 상한선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이 유럽연합 EU와 통상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EU 탈퇴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영국 더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만약 그런 협상을 한다면 미국은 영국이 아닌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아마도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라면 협상을 아주 다르게 했을 것이라며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메이 총리에게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론들은 EU와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방안을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U와 긴밀한 경제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정부 입장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내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어제 저녁 쓰촨성 이빈시 장안현에 있는 이빈 헝다 테크놀로지가 운영하는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10분 동안 수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1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불은 폭발 이후 몇 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항공기를 이용하면 세계 곳곳 못 가는 곳이 없죠. 그런데 대기권 밖 우주여행을 갈 나이도 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민간 우주여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를 내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씨가 지난 2000년에 이 항공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는데요. 베조스 씨는 최근 뉴 셰퍼드라는 우주선의 시험 비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티켓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비용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언론들은 블루 오리진이 첫 우주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에게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조스 씨는 영국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최고 경영자,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우주 왕복선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버진 갤럭틱의 경우 이미 우주여행 티켓 약 650장을 판매한 상태로, 하지만 비행 시작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쾌적한 날씨 보이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28도, 함흥은 22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해리 벨라폰테가 부릅니다. 이곳저곳을 여행 중이지만 내 마음은 항상 고향인 자메이카에 있다고 노래하는 자메이카 페어웰 들어보시죠.
'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I took a trip on a sailing ship, and when I reached Jamaica, I made a stop.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ounds of laughter everywhere and the dancing girls swaying to and fro. I must declare my heart is there, though I've been from Maine to Mexico.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Down at the market you can hear ladies cry out while on their heads they bear. Ackee rice, salt fish are nice and the rum is fine any time of year.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I took a trip on a sailing ship, and when I reached Jamaica, I made a stop.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lah Inne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정부의 유럽연합 탈퇴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거래와 협정들을 모두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 통상 긴장 속에서 타이완 문제까지 얽혀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미중 관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갔군요.
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어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 중에 하나인 영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전용기에서 내린 직후 블레넘 궁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내외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버크셔에 있는 총리 별장에서 오찬에 이어서 이 공식 정상회담을 했고요. 지금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에 앞서서 무역과 군사 또 대테러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오랜 역사로 맺어진 대체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무엇으로도 두 나라의 관계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영국 땅에서 벌어진 러시아산 신경작용제 사건에 대한 미국의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고요. 또 다음 주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샌드허스트 육군기지에서 미군과 영국군 특수부대 장병들의 시범 합동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제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영국 방문이 시작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와 영국 정부를 맹비난하는 인터뷰가 이날 영국 대중지 더 선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큰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런던 시내와 글래스고, 맨체스터 같은 영국 주요 지역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등의 주장을 외쳤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었죠?
영국 정부가 최근 입장을 정리한 유럽연합 탈퇴 방식,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앞으로 있을 무역 거래와 협정들을 이 소프트 브렉시트 결정이 다 죽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메이 총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메이 총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게 뭔가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에도 이 경제적으로는 느슨하게,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영국이 EU와 관세 동맹 등으로 남아서 시장 접근권을 갖는 건데요. 대신 영국 정부는 이 경제와 재정정책 전반에 EU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EU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최근 영국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메이 총리와 정부가 결국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자 이에 반대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브렉시트 담당 부처 장관, 차관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비판하는 걸까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EU와 경제적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아닌 EU를 상대로 무역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영 통상 개별협정의 기회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발간한 브렉시트 백서에서 경제적으로 영국 정부가 EU의 규제를 받더라도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대해온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앞으로 영국의 위대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이날 인터뷰에서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화되긴 했지만 현직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이 총리를 대놓고 공격한 것이라고 영국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현지 언론들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분석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유럽연합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외교적으로 수류탄을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에게 던졌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테레사 메이 정부에 대해서는 격한 비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국과 인연이 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가 일부 영국에 다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어머니 고향이 영국 북쪽 지방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프 리조트 휴양소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머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인근의 윈저성으로 이동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 자신 소유의 휴양소에서 주말을 지내면서 오는 월요일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단독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군요.
네,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기록한 흑자가 지난달에 약 2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중국의 세관 담당하는 해관총서가 발표했습니다. 245억 달러였던 전달보다 약 18%나 늘어난 건데요. 지난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를 따져도 1340억 달러로 흑자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1175억 달러보다 14%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중국의 흑자가 높아졌다는 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줄고 수출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양도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호황으로 지금 소비가 많은 상황이라서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훨씬 많이 확대된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잇따라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효과가 없나 보네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게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이 3월에 있었고요. 또 340억 달러 기술 제품 등의 신규 관세 를 매긴 게 이달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이 관세 조치들의 영향을 평가하려면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봐야 될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짚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화요일 11일자로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방침을 결정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통상 대치는 계속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무역 대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전에 두 나라가 협상을 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당국이 대화할 의사를 동시에 밝혔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의회에 출석해서 중국이 구조적으로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나와 미국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역전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관세와 그에 따른 보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상무부가 같은 날 성명을 냈습니다. 최대한 성의와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앞서 미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제품 관세 부과 방침에 즉각 보복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봐서 중국 쪽에서도 이 대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국 현지에서는 무역 대치를 놓고 미국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중국산 제품에 있단 고율 관세 방침에 반발하는 미국산 불매운동이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에게는 추가 요금을 받는 업소들도 등장했는데요. 오늘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에 있는 현대 클래식이라는 호텔은 지난 6일부터 미국인 숙박객에게 요금을 25% 더 받고 있습니다. 이 6일은 미국이 34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시킨 바로 그날인데요. 이 호텔의 지배인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끊임없이 관세로 협박하는 데 분노한다면서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적자는 밥값에 세금 25%를 추가한다는 안내판을 내건 식당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미국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 물건을 사지도 말고 미국으로 여행도 가지 말자는 글이 중국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최근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매운동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중인데요. 이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같은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중국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판매량 통계를 보면요. 미국산 자동차 판매는 18만 1200여 대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3%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통계가 지난달 수치라서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올린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입 자동차 세율을 25%에서 15%로 내렸지만 미국산 자동차에만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총 40%가 됐는데요. 미국차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판매량 감소 폭은 더 커지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타이완과의 관계까지 얽혀지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7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미 해군은 전에도 이 타이완 해협의 전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타이완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 발표와 함께 역내 역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타이완은 외교권을 가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언젠가는 통일의 대상이라는 중국이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미국의 행동은 양국 관계와 영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최근 꽤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해 앞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취임한 이래 양측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지는 양상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차잉원 총통과 통화를 한 게 큰 뉴스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에게 전화를 걸었던 게 지난 1979년 양국이 단교한 지 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타이완에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할 청사도 들어섰다고 하죠.
네, 지난달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 미국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새 청사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마리 로이스 국무부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로이스 차관보는 지난 2015년 이후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관리 중에서 가장 고위급 인사인데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타이완과 미국 사이에 어떤 공식 교류나 군사 접촉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된 걸로 평가되는 이 에멧 틸 살해 사건을 연방법무부가 다시 수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사 인수를 막아달라고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사형 집행이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연방 법무부가 이 오래 전에 있었던 흑인 청소년 살해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955년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했던 에멧 틸 살해 사건을 연방 법무부가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연방위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수사 재개를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 증거가 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에멧 틸 살해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 1955년 미시시피주에서 14세 청소년이 흑인 청소년이 백인 여성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이 납치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시카고에 살던 에멧 틸 군은 이해 8월에 친척을 만나려고 미시시피주 머니리를 방문했습니다. 이 틸군이 여기서 한 백인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 껌을 사러 들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같네요.
네, 당시에 이제 남편인 로이 브라이언트 씨는 가게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때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다만 남편 브라이언트 씨가 나중에 돌아와서 틸군이 부인에게 희롱하는 의미로 휘파람을 불었다고 믿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틸을 납치해 살해했다는 겁니까?
네, 나중에 삼촌 집에서 자고 있던 이 틸군이 납치됐고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은 뒤에 사망했고 이 시신은 며칠 뒤에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로이 브라이언트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공범인 다른 백인 남성 한 명과 함께 기소는 됐는데 이 재판에서 이 백인 남성 일색인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럼 브라이언트 씨가 틸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네, 무죄 판결을 받은 브라이언트 씨가 나중에 한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트 씨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부인인 캐롤린 씨는 어떤 증언을 했었을까요?
네, 한 진술에서는 틸이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했고요. 또 법정에서는 틸이 자기를 만졌고 또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기에 또 연방수사국 FBI에는 틸이 자기를 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캐롤린은 결국 이 틸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던 이 작가 이 티모시 타이슨 씨에게 지난 2008년 이 틸이 자기를 만지거나 희롱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틸 군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네, 자 캐롤린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단죄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사실 뭐 20세기 중반까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백인이 부당하게 흑인에게 폭력을 가해도 이 백인들이 대다수였던 배심원단이 이런 범죄에 눈 감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네. 이게 뭐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틸 살해 사건이 난 뒤에 당시 미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나중에 이 민권 운동가로 유명해진 이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이때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에서 신화적인 인물이죠. 로자 파크스 여사는 이 자신이 민권 운동을 할 때 이 틸 군 살해 사건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 또 흑인 특별권을 인정한 1957년 민권법을 연방의회가 만드는데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틸 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들이 나중에 재수사로 단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이라면 지난 1964년에 이 민권운동가 3명을 살해했던 이 에드가 레이 킬렌 씨가 2005년에 다시 재판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킬렌 씨는 올해 초에 교도소에서 92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건도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
또 지난 2010년이었죠. 이 전직 엘라베메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1960년대에 저지른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당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엘라바마 셀마 마치 셀마 다리 행진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간 이 틸 살해 사건에 다시 조사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2004년에요. FBI가 사건을 다시 검토를 했는데 뭐 별 조처는 없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이 미시시피 검찰이 대배심에 이 사건을 송부하고 이 캐롤린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이 대배심이 이 요청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재수사를 통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사당국이 어떤 증거, 어떤 새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고요. 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
연방 법무부는 올해 연방의회에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은 최선을 다해도 진상을 밝히기가 힘들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틸 살해 사건 장본인인 캐롤린 씨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조사를 계기로 해서 몇몇 언론이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반응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에멧 틸 살해 사건에 대한 책을 쓴 이 작가 티머슨 타이슨 씨는 이 재조사를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자신이 FBI에 증언하고 관련 자료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통신회사 AT&T가 미디어 업체 타임워너사를 인수하는 걸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방법무부가 이에 항소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2일이었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인수합병권을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연방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항소했습니다.
네, 연방법무부가 이건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두 회사의 합병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죠.
8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제까지 이 분야 합병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라고 합니다.
예. 자, 이 AT&T와 타임워너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좀 대표적인 기업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물론이죠. AT&T라고 그러면 유무선 전화망, 인터넷, 그리고 유성방송 채널을 제공하는 통신업체죠. 이 인수 대상인 타임워너는 유명한 방송 채널 HBO, 또 영화사 워너브로더스사, 뉴스 전문 방송 CNN, 그리고 TNT 방송을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AT&T는 이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통신망에 타임워너가 갖춘 이 내용물을 결합해서 이 거대 통신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외에 다른 대형 합병권도 또 있죠.
근데 대형 이동통신회사죠. T모바일이 스프린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와 통신업체 컴캐스트가 21세기 폭스사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 항소 소식에 AT&T 측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AT&T는 이 소식에 놀랐다면서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또 이 타이머너 인수를 허용한 1심 판결이 사실에 근거한 흠결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서부 네바다주에서 약물 주사를 사용한 사형 집행이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 엘리자베스 곤잘레스 판사가 지난 11일 오전 스콧 도지어 씨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도지어 씨가 이날 저녁에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될 예정이었답니다.
네, 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인 미다졸람을 만든 회사죠. 알보젠사가 낸 소송 때문입니다. 알보젠사는 소송에서 네바다주 교정당국이 미다졸람을 불법적으로 구입했고 미다졸람이 사형 집행에 쓰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형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예, 이 도지어 씨 사형 집행에 쓰일 예정이었던 미다졸람, 이게 어떤 약물인가요?
보통 이렇게 위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수면 유도제로 쓰는 약물인데 일종의 예. 진정제죠. 이 도지어 씨 사형 집행에 세 가지 약물이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이 미다졸람으로 사형수를 이완시킨 다음 펜타닐로 의식을 완전하게 잃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사트라큐륨이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완전하게 숨을 끊는 겁니다.
네, 방금 사용 집행에 펜타닐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좀 귀에 익은 약물이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국 안에서 이 펜타닐을 남용하거나 과용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사형 집행에 쓰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네바다 교정 당국이 이 구매 목적을 알리지 않고 약물을 구입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알보젠사 주장으로는 관련 당국이 도매상에서 미다졸람을 사갈 때 그냥 일반 처방 목적으로 사간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예. 알보젠사는 소송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사간 미다졸람을 모두 반납하라고 네바다주 교정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교정당국이 이 사형 집행에 쓸 약물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약물 판매를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 약물 주사를 사용한 이 사형이 이 비인간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해당 약물의 판매나 공급을 중단한 건데요. 그러자 이제 몇몇 주정부는 약물 주사 대신 교수형이나 총살 그리고 전기 의자 같은 이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죽음을 기다리던 도지어 씨한테는 이 법원 결정이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그런데 좀 이 정작 당사자 반응이 뜻밖입니다. 도지어 씨는 사형수가 사는 게 아니라면서 이 사형이 집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타미야가 부릅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Officially Missing You. 들어보시죠.
2 years full of tears from looking at your face on the wall.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너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서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하는 앤서니 케너디 대법관 자리를 잇게 됩니다. 한편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연방 대법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관수의 변천.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8명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대법관 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연방의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건국 초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변동을 거쳐 1869년 연방항소법관법에 따라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인 체제를 개편됐고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What is my proposal? By bringing into the judicial system a steady and continuing stream of new and younger blood.
지난 1937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을 연방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방 대법관 임명 절차.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먼저 청문회를 열어 후보를 검증하고 여기서 통과된 임명 동의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올라갑니다. 상원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현재는 단순 과반수인 51표가 필요합니다.
연방 대법관 자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고서치 지명자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a brilliant mind, tremendous discipline, and has earned bipartisan support.
하지만 연방 헌법에는 연방 대법관이나 연방 대법원장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을 새로 지명할 땐 전문성이나 개인적, 정치적 친분, 정책 성향,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등 상징적 대표성을 고려합니다.
연방 대법관 임기를 둘러싼 논란.
미국의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기는 연방 헌법에 따라 종신직입니다. 연방 대법관은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미국 연방 헌법 3조는 연방 판사들이 좋은 행동을 유지하는 동안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 종신 임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위는 이 종신 임기제의 영향이 큽니다. 연임을 해도 8년밖에 집권하지 못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연방 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기대 수명이 늘었고 또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대법관 종신 임기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Whenever a judge or justice of any federal court has reached the age of 70 and does not avail himself of the opportunity to retire on a pension.
과거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뉴딜 정책으로 유명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중 뉴딜 정책과 관련한 법률들이 연이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1937년 대법관 임기를 70세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건국 후부터 지난 1970년까지 미국 연방 대법관 평균 재임 기간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평균 25년씩 근무한 뒤 퇴임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곧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까지 포함해 대법관 9명 중 4명이 2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막대한 영향력.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미국 역사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엘고어 후보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도 바로 연방 대법관들이었습니다.
The trial court in this case found that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a finding of fraud,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doing in connection with any absentee ballots.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 부시 후보가 몇백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14,000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나자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개표 결과가 뒤집히면 민주당 고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5-4로 수작업 재개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35일 만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수한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 발발에 빈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857년 연방 대법원이 노예는 시민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노예제를 인정한 것이 훗날 내전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It was a clash of cultures outside the Supreme Court. Gay marriage supporters and opponents strained to have their voices heard a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gay American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marry.
그 밖에 지난 2015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포함해 낙태나 총기 소유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대부분 연방대법원을 통해 결정이 날 정도여서 연방대법관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보수 우위의 현 연방대법관 진영.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고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으로는 존 러버츠 대법원장, 세메일 얼리터, 클레런스 토마스, 앤서니 케네디, 그리고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이 가운데 은퇴할 예정인 케네디 대법관이 30년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했고 가장 최근에 지명된 사람은 닐 고서치 대법관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렉 캐버너 후보가 인중되면 연방 대법원 이념 구도는 기존 보수 5대 진보 4 구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너 판사입니다. 지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 대법관 후보에 브렛 캐버너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곧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이 됩니다. 올해 53살인 캐버너 지명자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출신입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들어가 일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연을 맺었습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캐버너 지명자를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2006년이 돼서야 인준받았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12년 동안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총기 소유권이나 환경 규제에 있어 보수적인 생각을 밝혔고 특히 대통령 권한이 민간 소송이나 범죄 기소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또 낙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신한 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잡힌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낙태 시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캐버너 지명자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브렛 캐버너 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답을 알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을 때, 너무 깊게 새겨듣지 마와 같은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이 표현을 직역하면 소금 알갱이 하나와 함께 받아들여인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Take whatever he says with a grain of salt. 그 사람이 뭐라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 She makes a lot of promises, but you should probably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그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굳이 그대로 듣지 않아야 돼. Don't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은 내가 하는 말 믿어도 돼인데요. Don't take my word for it은 내가 하는 말 다 믿지는 마. 내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입니다. I heard we're moving offices, but don't take my word for it. 우리가 사무실 옮긴다고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 Don't take my word for it, but I heard they give out free movie tickets.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공짜 영화표를 준다고 들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ake whatever he says with a grain of salt. I heard we're moving offices, but don't take my word for it. 오늘은 너무 깊이 새겨듣지 마와 같은 영어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7월 13일 오늘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국제자선공연인 라이브 에이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이자 자선운동가인 밥 겔도프가 주도한 이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퀸과 데이비드 보이, 엘튼 존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블랙 사바스, 마돈나, 데비드 크로스비 등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 계속된 이 공연은 160개 나라에 생중계돼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했습니다. 이날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아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 공연은 대중음악의 힘을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오늘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우루과이가 올림픽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한 축구 강국이고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0년 오늘 월드컵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줄리메가 적극적으로 나서 벨기에와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유럽 4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출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남미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회는 예상외로 유럽 팀들이 선전해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결승전은 주최국인 우루과이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30년 오늘 시작된 제1회 월드컵 대회는 월드컵 대회의 초석을 놓은 의미 있는 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